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주변에서 지난 4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군사훈련을 연장한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중국군은 자국 사회관계망인 웨이브를 통해 타이완 주변 해공역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8일 실시하는 훈련은 대잠수함과 공습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훈련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국영중앙통신은 타이완군이 중국군의 훈련에 대응해 9일과 11일 타이완섬 최남단 핑둥현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타이완군의 이번 훈련에 저격수와 전투차량, 기갑차량과 공격헬기 등이 동원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7일 중국 인민해방소송국 항공기 66대와 군함 14척이 공중과 해상훈련에 동원된 정황을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8일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핵선제 불사용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핵무장 국가들의 핵선제 불사용 약속을 준수하고 비핵 국가들에 대한 핵사용이나 위협을 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누구도 새로운 핵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지구 파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누구도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지난주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선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시에 폭격을 가한 데 대해 원전에 대한 공격은 무엇이든지 자살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수십 년간의 비핵화 노력 이후 현재 세계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 간 휴전이 현지 시간으로 7일 밤 11시 30분부터 발효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휴전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휴전 협상의 중재 역할을 맡았던 이집트에 사의를 표하며 만일 합의를 위반할 경우 이스라엘은 강하게 대응할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국영통신은 휴전 성사를 위해 이집트 정부가 엿새 전 이스라엘에 의해 체포된 PIJ 관계자의 석방을 위해 노력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는 또 이스라엘 수감시설에서 단식 투쟁 중인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8일 성명을 통해 휴전을 환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자 지구의 필수적인 연료와 기타 보급품들이 배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이후 7일 처음으로 백악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이래 격리 조치를 취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과 7일 연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재택이 있는 델라웨어주로 떠나기 위해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몬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현재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이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복용했습니다. 주치의 설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활력 증후는 당시 감염 기간 동안 정상을 유지했지만 콧물과 기침, 인후통과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격리된 지 며칠이 지난 지난달 26일과 27일에 각각 음성 진단 결과를 받았지만 지난달 30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아 재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중부지역에 8일 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는 이날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1942년 기록을 80년 만에 넘어선 겁니다. 기상청은 서울 남부지역과 인천 등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비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평양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조선중앙TV는 8일 평양시에서는 84mm의 비가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 TV를 보면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대동강 물이 불어나 강변의 인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대동강은 지난 6월 장마 때도 4일간 쏟아진 집중호우에 범람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핵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을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핵 기폭장치 실험을 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핵 기폭장치 실험이 임계전 핵실험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분석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존의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평안도와 함경도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핵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을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 유지와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군비 통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5일 북한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칼 차관은 5일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부대 행사로 미국 정부가 주최한 미국 핵정책에 대한 고위급 브리핑에서 오늘날 국제안보 환경은 냉전 종식 이래 가장 도전적이고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ether it's Russia's unprovoked invasion of Ukraine and reckless nuclear rhetoric, China's rapid expansion, modern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칼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모한 핵 발언, 중국의 급속한 핵 역량 확대와 현대화, 다각화, 이란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우려 해결 거부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복귀 거부 등을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핵실험을 행하기 위한 준비 가능성과 미사일 시험 발사의 꾸준한 흐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안전과 안보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며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 루비 미 국가핵안보청장 겸 에너지부 핵안보 담당 차관도 지금이 비확산 체제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며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This is a critical moment for the non-proliferation regime. Russia's further invasion of Ukraine has raised radiological health and safety concerns through its reckless military
actions. 루비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자포리자 원전 공격이 방사능 안전 우려를 높였고 중요한 비확산 규범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 역량의 계속된 확대, 이란의 핵합의 복귀를 둘러싼 불확실성들은 모두 지역과 국제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 차관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때 핵 억지력 유지와 핵 비확산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책임감 있는 핵 국가로서 억지력의 필요와 비확산 의무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도 핵 억지력 유지와 군비 통제 노력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며 미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핵 위험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핵 비축량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미국의 핵 정책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First, United States would only consider nuclear weapons in extreme circumstances to defend the vi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r allies and partners.
미국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며 NPT 가입국으로 핵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비핵무기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젠킨스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의 핵무기는 방어 목적으로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력하고 신뢰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제한 정책이 미국의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때로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표현도 사용된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소나 핵무기 위력에 상관없이 핵무기의 배치가 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통제되지 않는 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칼 차관도 미국의 선언적 핵 정책을 설명하며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며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핵 기폭장치 실험을 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핵 기폭장치 실험이 임계전 핵실험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소형 전술 핵무기를 보유할 목적으로 핵 기폭장치 실험을 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핵 기폭장치 실험은 핵실험 직전에 이루어지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5일 VOA에 실제 핵폭발 실험 전에 핵 기폭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실험하고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당국에 의해 관측되고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언급된 북한의 핵 기폭장치 실험은 임계전 핵실험이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ypically these things are can be called cold tests. And I'm just speculating that that's what they meant by a detonator test. It's the
last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실험 전 핵 기폭장치를 터뜨려서 핵물질이 일정 수준까지 압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실제 핵실험 전에 핵물질 주위에서 고폭약을 폭발시켜 핵폭발에 필요한 조건에 도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임계전 핵실험은 실제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에는 절대 하지 않는 핵실험 직전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임계전 핵실험이 매우 중요한 핵실험 사전 단계라며 파키스탄의 경우 몇 년 동안 핵 기폭장치를 이용한 임계전 핵실험만 진행했으며 이란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임계전 핵실험을 계속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계전 핵실험이 마무리되면 지하 핵실험 장치는 빨리 설치될 수 있고 핵 기폭장치 실험 후 수주 안에 핵실험을 위한 최종 준비가 완료될 수 있다면서 이미 대부분 준비를 마쳤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 기폭장치 실험 역량이 축적된 북한이 새 기폭장치 작동을 실험했다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과거 전술 핵무기를 위해 실험했던 것보다 더 작고 소형화된 핵무기를 원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 포병 미사일에도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핵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크기가 큰 수소폭탄의 소형화를 위해 과거 6차례 핵실험과는 다른 새 기폭장치 실험 결과가 필요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핵 기폭장치 실험은 핵무기 능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에 걸쳐 관련 경험을 확보했더라도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핵 기폭장치 실험은 특별한 계측과 상황이 필요하고 고성능 폭약의 폭발을 견딜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며 풍계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핵 기폭장치 실험이 실시됐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ey have special test sites in high explosive test sites in North Korea.
하이노넨 연구원은 핵 기폭장치 실험 시설은 핵폭발을 위한 방어쇠를 당기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곳으로 예측한 대로 정밀하게 작동하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닌 다른 곳에 고폭발 시험에 적합한 여러 개의 특별 실험장을 갖고 있고 그곳에서 기폭장치 실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폭탄보다 훨씬 더 작고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를 보유할 목적으로 핵 기폭장치를 실험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ure, they need to do tests.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를 원한다면 기술적으로 다른 전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새로운 핵무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폭장치 역시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이눈엔 연구원은 연구단체들의 위성사진 분석과 정보당국, 국제기구들의 분석은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임박했음을 가리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는 핵실험의 기술적 특성상 북한이 장마기간에 한 번도 핵실험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점과 풍계리 핵실험장 내 홍수로 인한 시설 보수, 몇몇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 등은 핵실험 시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일본 니케이 신문 등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유엔 전문가들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복구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특히 핵실험이나 지하터널 굴착 재개에 사용되는 핵기폭장치 실험을 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추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의 전조로 이미 지난 6월 초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2018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폭파했다고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터널 굴착이 재개됐으며 영변 핵시설에서 핵분열성 물질 생산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분석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존의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국제 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자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기폭장치를 시험했으며 핵실험 준비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는 전문가 패널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평가는 북한 자체의 최근 공개 성명들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복구 작업을 계속해왔으며 핵기폭장치 시험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6월 초를 기준으로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 고위 당국자들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를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을 계속하고 핵실험 유예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2018년 4월 선언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시 정치국 회의는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이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3월 24일 ICBM 시험에 나선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4월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속박하지 않고 국가 근본 이익 침탈 시도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며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을 발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사정권 안에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과 지상 고체 발동기 ICBM 개발, 핵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했다며 미국을 핵전파의 주범이라고 주장한 것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오커스 잠수함 프로그램은 호주의 어떠한 핵무기 기술도 이전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파트너십으로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호주는 2040년까지 8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도 10차 NPT 평가회의에서 이 잠수함은 핵무장이 아닌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국가들도 이런 잠수함을 갖고 있다며 이 잠수함은 NPT에 따른 최고의 안전과 비확산 기준을 준수할 것이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NPT를 탈퇴했으며 누구도 이를 지적할 명분이 없다고 북한 대표부가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오랜 일련의 결의들에 반영됐듯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무력 사용을 방어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고 무엇보다 미국 국민, 배치된 미군,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아시아 순방을 마치면서 한국 방문에서 논의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킨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선 이번 방문의 취지가 현상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5일 의회 대표단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안보, 경제, 거버넌스에 중점을 둔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On the Asian Pacific as very important in many areas in terms of security, in terms of economics.
펠로시 의장은 이날 도쿄에 있는 주일미 대사관에서 아시아 순방을 마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의회 대표단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 측면의 많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상당한 중점을 둔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 대표단의 이번 순방은 의회 관련 역할을 구축하고 아시아 동맹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한국 방문과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We went to South Korea to pay our respects to our 28,000 troops who were there and their families to thank them.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한국을 방문해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이들을 환대한 한국 정부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판문점도 방문했다며 다시 말하지만 이번 방한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에 상당한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선 우리는 이번 순방의 취지가 아시아나 타이완을 둘러싼 현상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혔다고 펠로시 의장은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은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 미중 정책 등 현재 미국이 맺고 있는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 모든 법률과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1일부터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타이완을 거쳐 한국을 찾았고 일본 방문을 끝으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표단에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한국계인 앤디 킴 하원 의원, 일본계인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 위원장 등 총 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펠로시 의장 등 의회 대표단은 타이완 방문을 마치고 한국을 방문해 4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를 했고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는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김 의장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과 안보, 경제, 거버넌스의 의회 간 협력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want to advance security, economy and governance in an interparliamentary way.
이어 지난 5월 한국에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많은 분석을 했다며 우리는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길 바라며 동시에 한국의 의견도 경청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와 경제, 거버넌스는 사실상 같은 것이라며 그것은 팬데믹과 싸우고 지구를 구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when we talk about security, we know what that is. When we talk about economics, that's clear.
펠로시 의장은 4일 한국 순방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선 안보 증진과 우리의 공급망 강화, 그리고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무역과 투자 증대를 위한 미한동맹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 그리고 오산 미 공군기지를 방문해 한반도 민주주의의 초병으로 서 있는 미군 장병들의 애국적 봉사에 대해 의회와 국가에 감사를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주일 미군은 펠로시 의장의 일본 방문을 환영하며 굳건한 미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주일 미군 공보실은 5일 펠로시 의장의 방일에 대한 부의의 논평 요청에 주일 미군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미 하원의원 대표단을 일본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미일 동맹은 우리의 공유된 가치와 지속적인 관여 덕분에 바위처럼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중국은 4일 타이완 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완, 한국 방문에 이어 일본에서 기시다 우미오 총리와 회담한 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격화한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은 법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중시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9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무력 시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이 외교적으로 취해야 할 입장은 유럽과 일본, 호주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뜻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ule of law, the importance of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opposition to the use of force.
존스턴 전 국장은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법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중요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 사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이 같은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면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면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전격 방문하면서 미중 긴장과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도 취소하고 양국 간 불법 이민자 송환협력, 기후변화 협상 등 8개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954년 미국과 타이완 간 상호 방위조약 체결 후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미국이 선언한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군용기와 군함 수십 대를 진입시키는 군사행동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미국은 관련 지역 동맹국과의 안보 약속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타이완 문제를 두고 격화된 미중 갈등이 한국에게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셉 듀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입니다.
South Korea is in East Asia and they're living in Northeast Asia are very strategic.
한국 정부가 두 개의 초강대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억지를 공약한 가까운 동맹 미국과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 등 두 강대국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가 한국이 국제적 플레이어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분명 미국과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probably what the South Korean people are looking for from the Yoon government, and probably what the U.S. is looking for in China. Just take a position on it.
다만 그렇다고 반드시 모든 것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타이완 문제 등 국제 질서와 규범에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 한국은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중국의 동맹인 북한의 적국이며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깊이 연계된 나라라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도 새 외교 정책 접근법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며 중국이 이에 달가워하지 않지만 이제 한국을 화나게 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한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때 잊어서 안 되는 것이라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시진핑 집권 아래 중국은 더욱더 공격적이고 권위주의적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영내 국가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정부는 중국과 적절하고 투명하며 균형 잡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시진핑이 집권하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최소 현상 유지 아니면 긴장이 격화할 것이라며 모든 주요 사안에 있어 동맹국이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휴가로 방한한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부석관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펠로시 의장을 만나 두 나라 사이 연대를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의 최근 결정은 일부 미국 관리들에게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믿을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갖게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또한 한국이 동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김분석관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당연히 중국을 계속 인식해야 하지만 압박에 굴복한다면 윤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켄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담당 국장은 한국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이해를 고려해 영내 추가적 긴장을 초래하지 말고 어느 쪽으로도 지나치게 기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구스 국장은 현 시점에서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산불 이행을 요구하는 중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추가적인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9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분명한 기조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전 국장은 특히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순방으로 중국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 Korean foreign minister bring a strong message on this issue that it's inappropriate.
존스턴 전 국장은 박진 장관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불균형적이고 도발적이었으며 영내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회담장에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5일 트위터에 다누리 발사 장면은 한국의 역사적인 순간이고 미국과 한국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 우주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는 미국 동부 시간 4일 오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체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다누리는 12월 31일 달 상공의 임무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 5개월간 항해할 예정입니다. 다누리가 임무 궤도에 도착하면 한국은 달에 탐사선을 보낸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아세안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며 평화적 대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아세안 관련 연쇄회의에서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비를 강하게 규탄했고 한국 외교장관은 대북정책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공개된 제55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일련의 도발에 대한 우려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강조됐습니다. 지난 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결과가 이날 발표된 것입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들 간의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한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우리는 모든 유관국들이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관련국 간 평화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이 우선순위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를 비롯한 아세안 주도의 플랫폼을 활용해 관계자들 간 평화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참석 뒤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주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4일 타이완 인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상당한 긴장고조 행위라며 중국은 위험한 행동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평화적이었음에도 중국은 이를 도발적인 군사 행동을 증가시키는 구실로 사용하며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not be provoked. We'll continue to do what we've done for a long time. We'll support cross-strait peace and stability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자극받지 않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해온 대로 양안의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 파트너와 단결해 역내 기구들을 통해 함께 협력하고 우방국들이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이날 북한도 참석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대북 협상 로드맵 담대한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한국은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북한이 올해에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해 총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 대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내 인도적 상황과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로 참석한 안광일 주 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 아세안 대사는 미국의 이른바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26개국이 참여한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을 억제한다고 미 3함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이클 보일 미 3함대 사령관은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림팩 훈련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일부로서 우리를 매우 번영하게 만든 현재 규칙에 기초한 질서에 도전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I do believe it's a deterrent to anyone who would try to challenge the current rules-based order that has made us so prosperous as part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보일 사령관은 4일 진행된 전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타이완 해협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림팩과 같은 대규모 다국적 훈련이 위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일 사령관은 림팩 훈련의 목표가 모든 참여국이 자신감을 갖고 일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며 한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참가한 이번 훈련이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끝났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림팩 훈련은 미 해군 주도로 진행된 다국적 해상 군사 훈련으로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인도 등 26개 나라, 선박 38척, 잠수함 4척, 항공기 170대 이상, 병력 2만 5천여 명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올해 림팩에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잠수함인 신돌석함, 해상초계기 한 대, 링스 해상작전헬기 두 대,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9대 등을 파견했습니다. 또한 해병대 상륙군 1개 중대, 특수전전단 4개 팀을 비롯한 해군 등 장병 천여 명을 보내 미국 해병대와 연합상륙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한국, 일본은 캐나다, 호주와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미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실시 중입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주관한 이 훈련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관련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퍼시픽 드래곤은 2년에 한 번씩 림팩 훈련과 연계해 미한일 3국이 함께 실시하는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경제가 2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나아질 조짐이 없다는 점인데요. 북한 경제가 왜 끝없는 수렁에 빠지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이어 2년 연속 경제가 뒷걸음친 것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이상혁 과장입니다.
2020년에는 4.5%로 그래도 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었는데 그 감소폭이 이제 축소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 경제는 2017년 이후 2019년을 제외하고 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이렇게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도소매업, 즉 장마당은 지난해 24.9% 축소됐습니다. 운수업도 8.8%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 결과로 보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전격적으로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북중 국경이 차단되자 장마당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원부자재와 생활필수품은 트럭에 실려 평안남도 평성과 함경북도 청진의 도매시장으로 운반된 뒤 북한 전역에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갑자기 차단돼 물품이 들어오지 않자 장마당 활동이 중단되면서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고 이상엽 과장은 설명했습니다.
도매 숙박 음식업이나 운수업이 감소한 것은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하면서 서비스업 쪽이 많이 위축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광업은 지난해 마이너스 11.7%로 전년도에 마이너스 9.6%에 이어 또다시 감소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광물 수출 비중이 컸습니다.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은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고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또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 호주머니에 들어가면서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2017년 유엔 안보리가 고강도 대북 제재를 결정하면서 석탄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은 석탄 채굴 장비와 전력 공급이 안 돼 광업 역시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산 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장비하고 전기입니다. 장비하고 전기가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 우선적으로 배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광산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고
광업에 이어 중화학공업도 마이너스 3.7%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용품을 만드는 경공업도 축소됐습니다. 경공업은 지난해 식료품과 담배 등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성장세를 보인 것은 농업이었습니다. 2020년에 마이너스 7.6%를 기록했던 농업은 지난해 6.2% 성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태풍 피해가 없어 그런대로 소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69만 톤입니다. 전년도보다 7%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80만 톤 정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건설업은 평양의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 힘입어 1.8% 성장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북한의 무역은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7억 1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7.3% 감소했습니다. 제재 이전인 2016년만 하더라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6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무역고가 9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북한이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기계류와 원부자재를 수입하지 못하는 데다 수출도 못하는 것을 볼 때 경제난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doubt that the trade environment from this is very, very bad.
전문가들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배경에 외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북 제재가 시작될 당시 북한 당국은 석탄 수출과 외화벌이 등을 통해 25억에서 58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4, 5년간 계속된 제재와 국경 봉쇄로 인해 지난해 가을부터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두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과거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와 밀가루, 식용유 같은 식료품까지 270여 개 품목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는 수입이 4개 품목 26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같은 시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달러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원 달러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20% 이상 떨어뜨렸습니다. 또 평양에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습니다. 북한 경제를 오래 관찰해온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뇌부도 경제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종전의 경제 계획이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새로운 경제계획 목표로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 시멘트 800만 톤 고지 점령, 인민 소비품 생산과 인민 생활에 뚜렷한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중에서 달성된 것은 평양 산림집 건설입니다. 지난 4월 11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송신송화지구 산림집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나머지 인민소비품 생산과 인민생활 향상은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장과 기업소는 돌아가지 않고 물자난과 외환난에 대해 장마당도 활기를 잃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새로 추진하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역시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동영승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이제 계획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는 물자들이 필요한데 이 외부에서 조달하는 물자들은 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문제는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 상황이 더욱 나쁘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12일 평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말에는 코로나 환자로 의심되는 발열 환자가 477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제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동북 삼성도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랴오닝성이 1분기에 마이너스 7.7%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지린성, 헤이룽장성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북한 경제도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0년 전 직권후행한 첫 공개연설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평안도와 함경도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 28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3도, 낮 28도, 양덕 아침 22도, 낮 27도, 신의주 아침 20도, 낮 29도, 구성 아침 21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흐리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 28도, 강계 아침 18도, 낮 28도, 희천 아침 21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28도, 개성 아침 24도, 낮 29도, 사리원 아침 23도, 낮 28도, 신계 아침 23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4도, 낮 29도, 장전 아침 25도, 낮 29도, 평강 아침 23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3도, 낮 28도, 장진 아침 16도, 낮 23도, 청진 아침 20도, 낮 27도, 김책 아침 23도, 낮 2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5도, 낮 25도, 김영권 아침 13도, 낮 23도, 삼지연 아침 8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BU의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을 둘러싸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무력 시위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켄터키주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나 타이완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지만 영내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선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군은 사회관계망인 웨이보를 통해 지난 4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기존 군사훈련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중국이 긴장을 고조하는 추가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둘러싼 사항과 관련해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펠로시 의장의 선택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후 중국의 군사훈련을 규탄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이 긴장을 고조시킬 때부터 이를 비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도발적이고 무책임하며 계산착오의 위험을 키워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 이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8일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핵선제 불사용 사역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핵무장 국가들의 핵선제 불사용 약속을 준수하고 비핵 국가들에 대한 핵사용이나 위협을 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누구도 새로운 핵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지구 파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누구도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지난주 유럽의 최대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선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시에 포격을 가한 데 대해서 원전에 대한 공격은 무엇이든 자살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수십 년간의 비핵화 노력 이후 현재 세계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미 전 세계에 13,000개의 핵폭탄이 존재하고 핵무기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멈추라고 말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몽골과 한국을 비롯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 간의 휴전이 현지 시간으로 7일 밤 11시 30분부터 발효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휴전 발효 직후 성명을 내고 휴전 협상의 중재 역할을 맡았던 이집트에 사의를 표하면서 만일 합의를 위반할 경우 이스라엘은 강하게 대응할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간의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국영통신은 휴전 성사를 위해 이집트 정부가 엿새 전 이스라엘에 의해 체포된 이슬라믹 지하드 관계자의 석방을 위해 노력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는 또 이스라엘 수감시설에서 단식 투쟁 중이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8일 성명을 통해서 이번 휴전을 환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의 합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자 지구에 필수적인 연료와 기타 보급품들이 배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사태가 진정되도록 계속해서 완전히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중부 지역에 8일 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는 이날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1942년 기록을 80년 만에 넘어선 겁니다. 기상청은 서울 남부 지역과 인천 등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비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평양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조선중앙TV는 8일 평양시에서는 83mm의 비가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TV를 보면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대동강 물이 불어나 강변의 인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대동강은 지난 6월 장마 때에도 4일간 쏟아진 집중호우에 범람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8월 9일 VOA